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죠. 어느 부서이든지 어떤 기업이든지 사람을 즉시에 배치하는 것이 승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뜻하는 의미입니다. 인사 행정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The right person in the right place at the right time. 가장 적절한 시간에 가장 적절한 장소에 가장 적절한 사람을 배치한다라는 말입니다. 세 분의 저자가 쓴 책 중에 인재전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The War for Talent라는 책입니다. 책에서 연구 결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기업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전략이나 기술이나 시스템 등이 탁월했느냐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선결되어야 하는 것이 사람이다. 전략을 만드는 것 사람이고 전략 실행하는 것도 사람이기 때문이다. 기술 시스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인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한 기업을 살리든 한 기관을 살려내는 일은 사람에게 거의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너져가는 미국의 굴지기업 GE를 일으킨 사람이 잭 웰치 회장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기업의 변화, 한 기업의 승패도 한 사람 리더에 달려있다면 세상 변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사람, 필요한 리더를 세우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변혁, 세상 구원을 계획하시고 세상에 오신 주님, 그 주님께서는 어떤 인재를 등용을 시켰는지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인재 등용의 말씀입니다. 열두 제자들 어떻게 택하셨는지 보면 우리 생각과는 굉장히 다른 인재 등용이 나옵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입니다. 또 주님이 산에 오르셔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주님 앞에 나온지라. 주님께서 택하셨던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셨던 사람, 주님께서 좋아하신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온지라.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관심, 세상의 기준에 마음을 두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죠. 가장 우리에게 잘 알려지는 베드로, 그는 물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요한도 안드레도 야고보도 모두가 다 어부 출신입니다. 누구 한 사람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은 세리 마태였죠. 마태는 로마 정부의 앞잡이처럼 동족의 사람에게 미움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로 세운다라는 것, 세상 변혁을 꿈꾼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기업에서 사람들을 고용할 때 중요하게 바라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의 전문적인 지식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소통 능력이 확실하게 있는가, 창조적인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순발력과 성실함이 있는가. 이런 사람들의 세상의 카테고리에는 전혀 해당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 그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중요한 것은 누가 부름을 받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란 겁니다. 누가 그들을 부르셨는가, 누구를 부르셨는가가 아니라 누가 부르셨는가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제자들을 부르신 분이 예수님이셨고 그 부르신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빚으셔서 마침내 영광스러운 세상 변혁을 주도하는 주님의 제자로 만드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신약뿐만이 아니죠. 구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불렀던 모세, 그의 나이는 이미 80세 할아버지 흰머리카락 날리는 할아버지였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이미 40년 동안 양치기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두고 하나님이 바로왕 앞에 가서 내 말을 전하라 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여러분 기억을 하십니까? 주님, 저는 말이 어눌한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마침내 보낼 자를 보내소서라고 거부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세를 빚으셔서 마침내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람으로 만들어내신 겁니다. 예레미야를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하신 말을 여러분 기억합니까? 주님, 저는 아이라서 말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모세도 예레미야도 모두가 어눌한 말, 온전한 말을 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저했던 사람입니다. 말을 잘하는 은사를 가졌다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말은 자신에게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 하나님이 심어주시는 그 말에 통로가 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바가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묵묵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주님이 좋아하는 사람을 우리를 부르셨으니 주님의 마음에 들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한 가지 발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명이 중요하지만 사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나를 부르시고 그분을 깊이 알아가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빚어가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맞는 사명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잘 알았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향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시겠습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렇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고 지혜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미련한 것 택하시고 약한 걸 택하셔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모두가 부족한 제자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을 부르신 분이 누구신가라는 것,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그분이 빚어 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자랑할 것이 하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랑할 것이 하나 없다라는 것, 제자들 중에 누가 감히 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유럽이 변하고 미국이 변하고 오늘날 한국까지 복음이 이래 전파되었다는 것, 열두 제자 가운데 상상이라도 한 사람이 그 누가 있겠습니까? 제자 훈련으로 가장 알려진 한 분 이야기하자면 옥하는 목사님이 되시겠죠. 우리 교회도 제자 훈련 교재, 사회 훈련 교재를 옥하는 목사님의 교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한 출판사의 부탁으로 목사님과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출판사 기자와 또 사진 기자 몇 분이 오시고 제가 40분 동안 시간을 얻어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목사님께서는 앉아 계시는 것도 힘든 그런 상황이셔서 목사님 20분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알아서 글을 잘 쓰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8가지 질문을 준비했는데 2개 질문을 하고 나니까 20분의 시간이 지났어요. 정말 목사님께서는 인생의 마지막 인터뷰인 것처럼 당신의 설교, 당신의 목회 삶을 다 쏟아놓았습니다. 목사님에게 첫 말문을 열었습니다. 목사님, 모든 한국의 목회자들, 성도님들 목사님을 존중히 여기고 목사님의 목회를 모델로 삼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는데 목사님께서 말문을 막으셨어요. 나는 강단에 설 때마다 나는 제대로 된 설교자가 아니라는 것을 늘 아파했습니다. 말이 뛰어난 사람,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게 다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건강이 나빠서 대학 때부터 늘 고심했던 사람입니다. 목회하면서는 목회와 질병이라는 병이라는 두 마리의 거대한 거인과 싸우면서 힘겨운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참으로 겸손하게 자신을 밝히는 목사님, 제가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꼭 한 가지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목사님, 모든 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 참 아름다운 한국교회의 좋은 모델이 되는 목회와 교회를 세우셨는데 목사님이 어떤 면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까? 목사님께서 한결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하신 것 뿐입니다. 그것이 목사님과의 이 땅의 마지막 인터뷰였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서신 목사님, 저는 목사님과의 대화 그리고 목사님을 연구해서 글 제목을 보화를 담은 질그릇이란 제목으로 글을 펴냈습니다. 보화를 담은 질그릇.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깨어지기 쉬운 나 같은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제자 되게 하는 것은 금그릇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질그릇처럼 연약한 깨어지기 쉬운 존재이지만 이런 질그릇에 보화되시는 예수님을 가졌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의 가슴속에 새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제자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에는 인재등용이라는 단어가 따로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좋아했던 사람, 마음에 들었던 사람을 부르시고는, 부르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씩 하나씩 빚어 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도 부르셨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일까요? 내 자신의 모습은 주님 보시기에는 부끄럽고 허물 많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주님께서 빚어 가실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제자들을 훈련시켜 가셨을지,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14절에 말씀합니다. 열두 제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머물러 주님과 함께 살았던 제자들, 주님의 제자 훈련의 첫 시작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함께 있는 삶이었습니다.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주님과의 동행,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보다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주님을 배워가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깨닫는 것이 모든 사명보다도 우선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잘 깨달았습니다. 그가 고린도서에서 하는 말입니다. 너희를 불러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미쁘시도다. 그 뛰어난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의 서신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Unity with Christ,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주님 앞에 평생 아름답게 살아냈던 다윗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왕으로서 구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왕정을 평탄하게 해달라는 것, 백성을 부유하게 해달라는 것,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는 것 아니었습니다.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The beauty of the Lord,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가장 간구했던 한 가지, 주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가슴에 새기고 주님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주님과의 동행이 가장 중요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제자들에게 정말 가르치려고 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제자 훈련 가장 중요했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함께 살게 되면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겠죠. 예수님이 정말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주님을 더 사모하게 되고 주님과 가까이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곁에서 함께 붙어 있는 삶, 주님 가까이서 함께 걸어가는 삶. 제가 대학교 때 저를 주님께로 인도해 주셨던 한 선교사님, 외교원이셨는데 그분이 다른 나라로 떠나시기 전에 공항에서 마중을 나온 많은 사람들 배웅을 다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거의 들어가시던 중에 잠시 뛰어오셔서 저에게 오셔서 제 손을 꼭 잡으시고 눈을 보시고 귀에 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엉일 형제,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십시오. 저는 연약한 믿음이었고 제 연약한 믿음을 아셨던 그분께서 저에게 남겨주셨던 그 마지막 한마디였습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머물게 되면 주님을 더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 주님과 함께 있으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께서 전했던 하늘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음을 어떤 자세로 전하는지 복음 전도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게 되면 주님의 기도 생활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매일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예수님, 자신들의 기도에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믿음으로 기도했는지 그대로 눈으로 보면서 믿음이 기도보다 앞선다라는 것을 그대로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제자들 주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있으셨어요. 하나가 되어서 동역하는,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길게 기도하셨는데 서로 사랑하게 해달라는 기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도 하나가 저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이 진정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도와주십시오. 한 마음으로 동역하는 기쁨이 있어야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지 않아도 제자들이 어려운 세상 사탄의 세력과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서 1일 우리 제자훈련 사육훈련 영성수련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훈련생들을 보면서 얼마나 제가 감격스럽고 자랑스러운지, 정말 뭔가를 아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그 기쁨이 흘러나왔던 분들이었어요. 찬양을 해도 하나하나가 평소와 달리 정말 그들의 신앙의 고백을 심어 넣었던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제가 정말 가슴 뭉클했던 것은 각각 다른 목사님들과 함께 훈련을 받았던 분들이지만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훈련 받으니까 정말 하나가 된 그 끈끈한 동지애를 발견하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모든 과정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한 분 한 분 악수를 하는데 한 성도님이 그렇게 와서 말씀을 해요. 목사님, 이렇게 우리가 각각 헤어져서 곤받다가 정말 하나 된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진정한 제자로서 걸어가야 될 하나 됨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오랜 세월 숨기면서 한번 들어가게 되면 일주일, 때로 길게는 2주일 동안 함께 합숙을 하면서 훈련을 합니다.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밤 10시, 때로 11시까지 그렇게 성경 강의를 하는데 하루에 한 15시간 정도 말씀을 가르칩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그렇게 일주일 내내 말씀을 강의를 해요. 한 시간 반을 가르치고 나면 30분을 휴식을 취하는데 그때 지하교회 리더들이 평소 때 궁금했던 것들, 그들이 묻고 싶은 것들을 다 물어봅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또 뜨겁게 땀이 나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지만 정말 한 형제 자매가 그렇게 1주, 2주를 다 보내고 나면 그들의 아픈 내면, 그들의 가정, 그들의 기도 제목 그렇게 다 나누고 나면 1주일, 2주일 지나고 나면 정말 가족 같아요. 정말 형제가 자매가 된 느낌이에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 다시 방학이 되어서 그들을 만나게 되면 어제 만난 사람처럼 참 가슴 아픈, 가슴 따스한 그런 형제 자매의 정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가르침, 함께 주님과 머물면서 주님의 성품을 배우고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하나됨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주님께서 제자 훈련의 가장 중요한 첫 단추였습니다. 오늘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것, 말씀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듣는 말씀, 개인적으로 큐티를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깊이 귀를 기울이는 삶, 매일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아뢰기 전에 하나님의 생각을 내 가슴에 새기는 것,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시간, 그리고 그 주님의 가슴을 가지고 매 순간순간 삶 속에서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 삶을 통해서 우린 주님과 하나 되어가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이 참 좋아하셔서 부르시고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머물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님과 동행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다양하게 확인이 될 겁니다.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고 주님을 묵상하는가, 기도 생활을 정기적으로 가지고 있는가, 또 곁에 있는 형제 자매와 진정한 하나됨의 아름다움을 이루고 있는가. 가장 중요한 한 검증할 수 있는 잣대가 있다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그냥 그들과 똑같은 한 사람으로 바라보는가, 아니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당신 마음속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주인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행동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뭔가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가장 우리의 동행의 잣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고, 주님과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함께 있으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히려 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죠?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 우리가 감히 눈을 뜨고 쳐다볼 수 없지만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곁에 오신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가 되신 겁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불렀으니 나와 함께 머물자. 나와 함께 매일매일 동행하며 살아가자.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는지, 부르시는 그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 훈련을 시키실 때 가장 중요한 것, 주님과 함께 보내고 주님의 마음을 함께 알아가는 것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 부르시고 난 다음에 무슨 사명을 주셨을까요? 목적이 명확합니다. 오늘 14,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에 열두 제자를 세우시고는 자기와 함께 제자들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명령을 하시죠. 사명을 주십니다. 그들을 보내어서 전도하게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전도하고 귀신 쫓는 사명, 전도하는 것,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을 예수 믿도록 만들어내는 것, 구원사역입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것, 불완전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온전한 형상으로 회복해 가는 사역, 그 사역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행하신 사역을 우리에게도 감당할 수 있도록 영광스러운 부르심으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다는 말씀이죠. 주님을 정말 따라가는 제자에게서 나타나는 내적인 정표라면 우리의 성품의 변화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외적으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있다면 전도자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 영혼이 죽었다가 살아남을 경험한 사람, 내 인생이 눈이 감겨졌다가 뜬 눈으로 다시금 세상을 바라보는 그 감격이 있는 사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전도라는 겁니다. 내 가슴 속에 예수의 눈물, 목자의 가슴이 서려 있는 사람,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제대로 된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려면 이것 하나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전도 대상자가 있는가? 누군가가 주님을 알아야 될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며, 때로는 정기적으로 만나고 때로는 교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지난주에 우리 한 성도님과 대화 나누면서 참 목사로서 고맙고 자랑스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DC에서 정기적으로 전도를 하시는데, 여러분 요즘 노방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고 전도지를 나누어주고 전도를 하다 보면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늘 그렇게 사람들이 곱게 전도지를 받아가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생각을 하려고 한 장 한 장 예수 믿으라고 고백할 때 그렇게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우리 교수도 전도 폭발 훈련, 다리와 여러 가지 전도 훈련을 받으면서 그 훈련 받은 것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빵집으로, 때로는 카페로, 때로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러 나가는 이런 성도님들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맡겨주신 마지막 방향,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는 사명, 예수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이요. 사도 바울이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마지막으로 부탁한 그 한마디입니다. 전도자에게는 이 사명이 어렵다라는 걸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죠. 전도가 쉽지 않은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하러 나가라고 말씀하실 때 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이 단어가 원어를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캐릭소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이 단어가 전도하다, 선포하다, 말씀을 전하다, 설교하다는 말씀인데 구약의 이 언어는 전쟁 언어입니다. 전쟁할 때 두 나라가 전쟁할 때 먼저 나가서 당신이 항복하세요라고 항복 선언을 받아내는 게 이 캐릭소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복음, 오늘 이 복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반드시 승리케 하실 그 가슴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말씀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 승리를 가지고 나가라는 거죠. 오늘 그 정표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한 사람 한 사람에 나아갈 때 때로는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가 도망을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 캐릭터로 말미암아 사람의 변화를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복음 전파의 사명이고 복음을 전할 때 가져야 될 겸손하지만 당당한 자세입니다. 캐릭터, 이미 주님께서 이긴 그 전쟁을 우리는 나아가서 선포하고 주님의 승리에 통로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글로컬을 품는 이 비전, 특히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로컬뿐만 아니라 글로벌을 품는 하나님의 교회, 내가 주님 앞에 구원자로 부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보냄을 받은 더 센터의 사명,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주신 그 사명, 우리가 이루어야 될 사명입니다. 한국교회 이렇게 살아내신 특별한 한 분이 계십니다. 최춘선이라는 할아버지입니다. 이분은 1970년에서 2000년까지 매일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하셨던 한 분이십니다. 참 특이하신 분이셨어요. 매일 맨발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분입니다. 매일 1호선 지하철을 다니고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던 분. 그분의 복음은 아주 심플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인내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30년을 복음을 지냈고 20년 동안 고아들,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수백 명을 다 키워낸 한 분이십니다. 그가 30년 동안 신발을 신었던 경우는 딱 한 차례였는데 그의 아드님 최바울 목사님이 결혼을 했을 때였습니다. 어떻게 그 긴 세월을 맨발로 그렇게 다니며 복음을 전했을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원래 그분은 독립투사였고 광복군에 함께 일했던 분입니다. 김구 선생과 함께 한국을 들어왔던 분이세요. 당시 때 섭외 부장을 했던 독립군이었습니다. 나라가 다시금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남북이 하나 될 때까지 나는 맨발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복음을 전파하리라. 당연히 사람들을 그걸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그는 미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와스다 대학교를 졸업을 했고 언어를 다섯 개나 했던 뛰어난 사람이었고 당시 때 자동차를 다섯 개나 있었던 참 부자였습니다. 김포 일대 수십만 평의 땅을 소유했던 부자였어요. 6.25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갈 곳이 없는 사람들, 거지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 재산을 다 나눠주고 그의 일생을 복음 전파에 다 쏟았던 분입니다. 아들 최발 목사님이 인터뷰한 것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이지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보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아들로서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나 해요. 아버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그러시는 줄 알았는데 아버지도 동역자가 필요했다라는 것, 아버지도 때로는 외로웠다라는 것을 저는 모르고 지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벽에 남겨둔 글이 하나 있습니다. 온 세상에 날 버려도 주 예수님 날 버리지 않네, 내 몸에 십자가 지고 매일 따라가리라. 그가 22살 때 젊은 날에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로 전 생애를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복음을 위해서 전도자로 살아내었던 한 사람. 2001년도 9월 4일 여전히 할아버지는 지하철 1호선을 탔습니다. 수원행 지하철에서 복음을 전하고 안전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분이 계시겠죠. 주님, 저는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가기 어렵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일을 우리에게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한 발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승리를 믿고 한 발걸음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름 모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겠죠. 그 결과 그 복음 전파로 변화된 사람, 이런 그 사람이 바로 서 있는 저와 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아니겠습니까? 눈과 세상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여러분들 통해서 그 주님을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인재 등용, 예수님께서 어떤 제자를 부르시는지를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를 부르신가가 아니라 누가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천재 창조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분이 하실 일이 있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연약한 우리를 조금씩 빚어 가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마침내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고 뭘 기대하십니까? 나와 함께 있자, 나와 함께 살자,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내가 너를 정말 아끼기에 나와 함께 살자.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은 시침이 마치 분침같이 돌아가고 분침이 초침처럼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설레임으로, 그런 즐거움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자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부탁하신 그 사명,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을 살아내는 삶입니다. 한번 살아가는 생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고결한 주님의 제자들로 초청을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 주님이 하신 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위대한 인생, 사람을 살려내는 일에 우리를 초청을 하십니다. 한번 인생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내시다가 영광스러운 주님 만나는 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행복하게 보람있게 잘 마치고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서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말씀을 간직하면서 우리 함께 신앙 고백을 찬양으로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를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도, 모든 기쁨도, 내 모든 눈물도 주님이 받아주십시오. 주님, 내 생명을 드립니다. 주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꿈과 희망을 드립니다.
꿈과 희망.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는지를 보았습니다. 그 제자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그들을 부르셨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분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어요. 나와 함께 있자, 나와 함께 동행하며 살자. 무엇을 원하실까요? 그분이 누구인지 알기를 원하고, 알면 알수록 그분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사랑하면 할수록 그분의 원하는 것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누구나 제자들처럼 살아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도 다 부족했어요. 그들을 빚으셔서 만들어 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제자로 초청하셨으니 지금 제가 먼저 제자가 되게 하시고 제자로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어야 우리의 자녀들도 그래 살아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낼 때 우리 교회 담장을 넘어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지옥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선교사로 살아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선교사적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제자들을 부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습을 보면 주님 앞에 참 죄송하고 늘 주님 앞에 아픈 마음으로 보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좋아하셨기에,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셨기에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 그것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 주님의 그 마음을 시원하게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주님의 사명을 즐거이 감당하겠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감사의 조건이 되게 하시고 그 감격 감사로 주의 부탁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다가 우리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를 부르신 그 분, 나를 빚으셔서 마침내 완성하게 하실 그 주님 앞에 주님의 제자로 다시 한번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죄 백성을 머리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